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이제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뭐 할 차례죠? 자기 자신에게 사랑한다. 해보세요. 사랑한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왜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까? 아멘.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오늘 우리 이경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읽으셨는데,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외워볼까요? 그랬는데 보여주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설렁설렁 읽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막 감격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성경에 그냥 고난 그렇지 않고 많은 고난을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 버림받으셔야만 했고 죽임 당하셔야만 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한 여인이 자기의 옷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사는 삶이 더 힘들어져도 이민자의 삶이 앞으로 더 힘들어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이 좀 생각보다 작긴 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저희 아내를 믿기 때문에 가자는 대로 간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내비게이션을 버리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간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오라는 길 따라가지 않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 지는 것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종교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것은 자기를 접는 것입니다.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자신을 피는 것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자신을 접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의 꿈을 펼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너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세상에서 너의 나라 이루려고 피투기며 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유도 죽는 이유도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뭐 때문에 살고 뭐 때문에 죽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따라 사는 신앙생활은 쉬운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받으시면. 내 것 챙기기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옆에 사람들 돌아보며 살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바보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도덕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나는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서울에 어느 고등학교 교무부장이신가요? 자기 딸들에게 시험지 답안을 유출했다. 뭐 이러 해서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죠? 하늘나라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어느 학교에 고등학교에 교무부장 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 두 분 딸이 쌍둥이신데 이분들이 한 중간쯤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1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무부장 되시는 분이 시험지 답안을 유출했다. 이제 그런 아직 재판 중입니다. 이게 뭐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증거들을 보니까 이제 그렇다 그거죠. 학부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그 뒤를 꼬리를 물고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 학교 그 학부형들에게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했다면 과감하게 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잘못된 고등학교 선생 혹은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학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 성적 지향주의. 그러니까 병든 우리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면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나보다 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It's not what you have done. It is how and why you have done. 어떻게 했냐, 왜 했냐.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는 것보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수 있죠. 어떻게 실패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더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보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하며, 아니 세상을 부인하며 예수님 따라 살 수 있을까? 있거나 없거나 높거나 낮거나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떻게 그런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 산의 이름을 우리가 변화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의 이름을.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입니다. 그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옷의 광채가 너무 희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하얗게 변형되셨어요. 하얗게, 하얗다는 말이 맞나요, 이게? 하여튼 너무 광채가 나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셨다. 생각해보면 이거는 예수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변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복귀라고 그래야 되나? 회복이라고 그래야 되나?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원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분으로 변화되셨다.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요. 뭐 무섭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참 재밌잖아요.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초막 셋을 내가 지어서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거. 저는 이게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막 무서워 죽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은 하얗게 변형되셔서 세상이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마음껏 자신을 자랑하셨습니다. 멋있지? 한양광하지? 내 무결점 피부, 백옥 같은 모습.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말씀에 오늘 좀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무슨 말을 나눴을까?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무슨 대화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오는 은혜를 나누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엘리야가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셨는가?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이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이 선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인간의 역사를 아울러 선지자들과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아울러 오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침내 완성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조금 머리가 되거든요, 그래도.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많은 고난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왜 내가 버림받아야 하는가? 왜 내가 죽어야 하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한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얘기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대화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결정적인 힘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왜? Why가 있으면 what과 how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심리학자들의 얘기예요. 우리 두뇌가 이게 머리가 이렇게 세 계층으로 되어 있어서 제일 겉에는 what, 그 밑에는 how, 그 제일 밑에는 why랍니다. why. 무엇, 어떻게, 왜. 근데 사람이 언제 움직이냐면 이 왜가 해결이 돼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왜가 해결이 되면 how하고 what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왜를 해결하셔야 돼요. 왜 살아가느냐? 왜 신앙생활 하느냐? 왜 십자가를 보아야 하느냐? 왜 나를 부인해야 하느냐? 그 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의 대부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why였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애를 좀 잘 키워보려고요. 왜 미국 오셨어요? 애들한테 좋은 기회를 좀 줘보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모르고 자기 스스로 잘날 줄 알고 사는 게 문제죠. 우리 이민 생활의 이 와인은 자녀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이민 초기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삽니다. 우리 이세들이 차도 더 좋은 거 타요.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영어도 훨씬 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디 내놔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말도 어눌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자녀들 때문이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참아온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해 온 거죠. Why가 있으면 What과 How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으면, 확실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그 이유를 다시 확인하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만 하는지, 왜 내가 버림받아야만 하는지,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 예수님은 그 이유를 다시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 산을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덮였다. 이거 하나님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경에 몇 군데 없는데 이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인가요?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 예수님이,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어요. 예수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자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을 다시 확인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말을 들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살아야 하는 이유, 버림받아야 하는 이유,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화려했던 그 영광의 모습을 다시 버리고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도 이렇게 따라 살아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읽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 아들의 뒤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하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원래 가야 할 곳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러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찬란한 영광을 뒤로하고 아무 영광도 없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가족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곳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남편, 아내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 때로는 내게 눈물을 주시는 이유, 이 땅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을 향해 내려갈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셔도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너희를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이지? 미련해 보이지?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니, 종교는 그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영광을 뒤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이유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향해 살아갈 때에야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참으로 어려운 말씀, 딱딱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의 고백, 그 이유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부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 삶의 이유로 삼고 세상을 부인하고 하늘나라 향해 걸어가신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